네, 생각보다 많은 분이 와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될것 같네요. 제목 보고 오신 건 아니죠? 딴 세션이 재미없어가지고 혹시 뭔가 유머 코드를 기대하고 오신 그런 분은 없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세션은 아니에요. 제가 워낙 유머 있는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그중에 이제 데이터 팩토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팩토리라는 말을 딱 들으면 사람마다 이제 생각나는 게다 틀릴 텐데 저는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라는 게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건 알겠는데 얘는 뭐지?라고 저도 이제 시작을 한 거고 혹시 치즈케이크를 아시는 분들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션의 목적 자체는 오늘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걸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예, 많을 거고 GA된 지도 얼마 안 됐고 정보도 많이 없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시키고 싶은 게 저의 목적인 거고요. 여러분들의 목표는 그거를 이해를 해서 어떤 개념과 용어와 동작 방식이 쓰이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혹시 이거 가지고 시나리오를 어떤 걸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까지 생각을 해 가시면 이제 저의 오늘 세션은 이제 성공한 거다라고 이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DF가 무엇인가? ADF란 무엇인가? ADF 활용 시나리오 세 가지 꼭지로 크게 나눠져 있고요. ADF는 이제 Azure Data Factory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질문을 하나 먼저 하고 들어갈 건데 단어가 이제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zure라는 단어, Data라는 단어, 그다음에 뭐 팩토리, 예, Azure Data Factory라는 단어, 아니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단어, 뭐 이런 지금 제가 한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중에 한세 가지 토픽은 내가 좀 친숙한 거다 하는 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럼 두 가지 정도, 예, 두 가지 정도, 한 가지 정도, 예,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방금 얘기한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애저 상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고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어떻게 적재가 되고 실제 이게 어떻게 처리돼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시각화하는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시각화는 오늘 메인 포인트는 아니고요. 왜 필요한지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갑자기 뚱딴지같이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이상한 이름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거고요. 혹시 이 사진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예, Azure Data Factory입니다, 진짜로. 그렇죠? 이런 게 진짜 있는 거고요. 안 가보신 분은 이게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이런 건물 자체가 실제, 치즈케이크, 제가 Azure Data Factory라고 불렀네요. 치즈케이크 팩토리입니다. 두 개가 막 혼동돼서 쓰이고 있네요. 이 안에는 그냥 레스토랑 같은 것이고요. 뭐, 바, 뭐, 음료를 팔기도 하고, 다른 뭐빵 같은 걸 팔기도 하고 그냥 식당인데 미국에서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한 그런 브랜드입니다. 다른 거뭐 맥도날드나 뭐 이런 다른 거보다도 미국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시애틀 다운타운에 있는 그런 치즈케이크 팩토리의 모습입니다. 전통적인 이제 DW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인데요. 오늘 쭉 얘기하는 영역은 OLTP 영역은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OLTP와 OLAP 뭐 크게 그렇게 나누었었는데 OLTP는 저희가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죠. 은행 가가지고 내가 통장에다가 입금을 하면은 그게 얼마나 잘내 계좌에 적용해서 들어가고 그게 완성됐다고 돌아오는지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에서 내가 뭐 하나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 주문한 게 얼마나 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지 이런 게 온라인 트랜잭션인데 이제 쌓여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쭉쭉 모아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분석을 해내는 거. 이런 영역이 이제 OLAP 영역. 크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게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소스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 소스라는 게 우선 제일 아래 부분에, 제가 지금 화면 확대하는 걸 눌렀는데 이걸 하니까 화면이 사라지네요. 데이터 소스라는 게 제일 안에 부분에 있고요. 소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데이터를 쌓기 전에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라 이제 ETL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extract하고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다시 로드하는, 적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기 편한 형태로 데이터를 놓아두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냥 창고에다가 막 쌓아두는 거죠. 그게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개념이고요. 결국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가지고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레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대시보드도 만들게 되고, 거기에서 그냥 분석용 레포트를 만들기도 하고, 뭐 엑셀에서 뽑아다가 피보팅을 해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을 하게 되죠. 이게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게 상당한 이제 챌린지를 받게 된 거죠. 데이터 양이 기존 데이터 소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폭증하기 시작한 거죠. 앞 세션 들으신 분들은 좀 연계해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데이터 양이 폭증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ETL 처리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워졌죠. 데이터 양이 너무 많으니까 뭐 하룻밤만에 이거를 끌어다가 내가 원하는 곳에다 쌓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를 뽑아서 보시던 분들이, 위에 분들이 한 달 보고서, 일주일 보고서를 갖다 주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당장 마케팅을 어제 진행했는데 오늘 마케팅 결과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그 결과가 나왔는지를 보고 싶은 거죠. 어제 신규 회원 가입하는 마케팅을 했어. 근데 오늘 그게 몇 명이나 새로 가입했는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내가 실시간으로 땡겨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타임 분석에 대한 니즈가 이제 계속 경영자 층에서 늘어나게 된 거죠. 경영에서도 비즈니스 쪽에서도 이제 얼마나 빠르게 내가 변화에 대처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도태가 되니까. 그리고 데이터 소스 자체가 새로운 타입의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죠. 정형화된 테이블 안에 내가 들어가 있던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정형 데이터로 뭐 디바이스 같은 데서 날아오는 데이터나 아니면 웹로그 데이터 또는 IoT로 대변되는 뭐 센서 데이터들,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소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타입 자체가 상당히 다양해진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볼륨과 버라이어티와 뭐 빠르게 증가하는 버서타일, 뭐 이런 것들, 버서타일 맞나요? 예. 그래서 3V라고 하는 걸로 보통 대표되고 있는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자연스럽게 생겼고, IT 쪽에서는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아, 뿐만 아니라 이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나타났죠. 기존에는 우리가 온프레미스를 온프레미스라고 부르지 않을 정도로 전체가 다 그냥 온프레미스였잖아요. 그래서 온프레미스가 뭐야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쓰이지 않았어, 이게 뭔지도 모를 정도로 전부 다 이거였습니다. 예, 이거를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게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 자체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안 쓰시는 분들은 아마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미 변화는 시작됐고 많은 기업들이 옮겨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하면 전통적으로 제가 확대를 못 해드려서 좀 깨진 상태로 보이실 것 같은데요. 이게 ETL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전통적인 거에서 ETL을 거쳐서 EDW, Enterprise Data Warehouse라는 곳에다가 데이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BI 툴이나 다른 데이터 마트나 대시보드, 앱 같은 데서 그걸 소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달라졌다라는 거죠. 다양한 데이터 소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제는 ETL이라고 부르지 않고 저희가 ingest라고 부르는데요. 음식 같은 것을 섭취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inges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섭취해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어야 이것들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렇죠? 여기가 준비가 안 됐는데 계속 집어넣게 되면은 체하겠죠. 예,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인제스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백단에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ETL,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쳐서 정형화된, 가공된 상태로 적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정형인 상태로, 그냥 받은 상태로 그냥 갖다 다 이제 때려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걸 필요한 것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쌓여져 있는 이런 영역들, EDW나 아니면은 비정형 데이터들 쌓아두는 것을 별도로 분리해서 할게 아니라 업체에서는 어쨌든 같이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스토리지단 또는 분석단에서는 요즘에 앞단에서 설명드렸지만 데이터 레이크라는 말로 이걸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유형의 컴퓨팅 파워와 스토리지와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을 데이터를 가공하지 않고 원천 데이터 그대로 모아두고 저희가 데이터 레이크라는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쌓여있는 것들은 다시 다른 데이터 레이크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바로 시각화해서 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분석 방식 자체가 이제 좀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죠. 방금과 같은 그런 다양한 변화에 의해서 분석 방식 자체도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소스가 지금 보시면은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가 있을 수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데이터 허브라는 것, 소스의 종류대로 걔를 컴퓨팅해서 분석할 수 있는 애들을 저희가 이제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허브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은 뭐 RDB에서 가져온 것을 분석하는 것들, 얘는 뭐 빅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가져온 걸 하드웹에서 분석하는 것들, 이런 걸 하나의 허브라고 저희가 단위로 부릅니다. 그리고 허브 간에는 데이터가 또 이동을 할 수 있어야겠죠. 뭐 사용자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웹로그 데이터가 있으면 웹로그하고 사용자 데이터하고 연계해가지고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내서 그걸 가지고 연령대별로 타겟팅 마케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간대별로 뭔가를 한다던가 제품 추천을 할 때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석하는 것 자체가 두 개가 엮여서 같이 처리되고 그 처리된 것 자체는 이제 이동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BI 툴이나 다른 걸로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분석기 결국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실제로 각각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존재해 오는 것들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보통 이렇게 존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가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연결 수집을 하고 변형 보강을 하고 그리고 시각화할 수 있는 형태로 배포하는 거. 이게 이제 분석의 기본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런 분석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ADF가 나온 거네 라고 이제 제가 주장을 하고 싶은 거고요. 예. 그래서 ADF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 ADF의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또 다른 치즈케이크 팩토리 공장입니다. 이거는 그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이라는 동네에 있는 거고요. 예. 거기에 있는 요게 이제 치즈케이크 팩토리가 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이고요. 사진도 이쁘게 잘 찍었죠. 제가 찍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ADF의 데이터 처리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데이터 소스 다양한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에 인제스트 섭취하고 처리할 수 있을 때 있도록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변형 및 분석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배포 과정을 거치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기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각각 처리하는 기술들이 각각 다를 수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 소스에서 데이터를 소비할 수 있는 형태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raw 데이터라고 부르고 쟤를 trusted inform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information이라고 하면은 샘플화된 일부 데이터에서 그걸 가지고 뭐 통계레거나 해서 만들어진 것들 그냥 정보성 데이터라고 불렀는데 그거 자체가 좀 샘플링 된 거기 때문에 전체를 표현하기에는 대변하기에는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지금은 전체의 로우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가운데 컴퓨팅 파워가 많이 늘어났고 그걸 기반으로 트러스티드 인포메이션 자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최근 기사에서 뭐 IT 시대가 아니라 요즘은 DT 시대라는 그런 표현도 좀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 자체를 좀 많이 강조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DT 시대에는 데이터가 중요한 거죠. 근데 데이터 자체는 로우 데이터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결과 결국에는 인포메이션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 데이터 모델 중에 DIKW라고 하는 그런 모델도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가장 많은데 이쪽으로 뭐 깔때기가 있다고 치면요. 이렇게 데이터가 가장 많은데 걔가 가공돼서 결국 정보로 가고 정보가 조금 더 많이 사람에게 섭취하게 되면 걔가 난리지가 되는 거고요. 사람이 난리지가 쌓이게 되면 위즈덤이라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뭔가 실제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데이터로부터 그런 것이 쌓이게 되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시스템이 이런 과정을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여기부터 이제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거고요. 이제 기술적인 텀이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팩토리 안에는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요소들이 크게 이제 네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데이터 팩토리를 먼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데이터 팩토리는 개발자나 IT 프로가 사용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냥 뭐 일반 현업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쭉쭉 뭐 대시보드 그리듯이 보듯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IT나 IT 프로나 개발자가 사용하는 거고, 데이터의 처리, 저장, 그리고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예, 그걸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석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생성해서, 내가 그것을 조작하고 변경하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링크드 서비스, 이제 큰 개념으로는 이렇게 갈 건데요.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링크드 서비스를 통해가지고 내가 어느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할 건지를 먼저 정해야 돼요. 정형화된 데이터가 있다면 SQL, 뭐 Azure SQL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뭐 SQL 서버나 아니면 오라클이나 테라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걔네들 하나하나를 링크드 서비스로 해가지고 다 연결을 해놓는 겁니다. 블록 스토리지라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링크드 서비스를 걸어놓고 그 안에서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 얘네를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처리하고 나온 결과, 얘도 데이터셋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이터셋은 액티비티라는 것에 의해서 생산이 됩니다. 물론 소비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라는 애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입력받아서 결과적으로 데이터셋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얘가 액티비티라는 애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은 이것들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이 액티비티만요. 논리적인 액티비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단위, 작업 단위, 이런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라인을 거치게 되면 내가 원시 데이터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가공 데이터로 변경돼서 나오게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입력을 받고 이제 아웃풋을 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런 주요 개념들이 사용이 될 거고요. Azure Data Factory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샘플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공되는 기능들을 보면은 뭐 관리와 모니터 기능들, 그러니까 UI가 좀 Azure 다른 기능들에 비해서 상당히 좀 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발자들이나 IT 프로들이 보는 것 치고는 앞단에서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데이터 팩토리가 가장 좀 화려하고 유려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작과 계보, 리니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 그려놓은 워크플로우를 보게 되면은 실제 데이터의 계보를 알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가 어디서 온 거고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변경이 됐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출력이 됐다라고 하는 이 저희가 리니지라고 부르죠. 게임의 리니지도 있지만은 혈맹관계. 예, 그래서 데이터가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저희가 라이프 블러드라고도 얘기를 해요. 실제 데이터가 막혀버리면은 그 회사 자체가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잘 돌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력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가공해서 결국에는 쓸 수 있는 트러스티드 인포메이션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해줘야만 조직에서도 이게 의미 있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이터와 조작 계보를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뭐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그리고 예약, 작업이 언제 수행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책을 도와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딜레이 관련된 정책이라든가 언제 얼만큼 수행한 다음에 아이들 타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리소스를 삭제하라든가 이런 정책들을 둘 수 있습니다. 그 파이프라인은 요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액티비티가 중간에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데이터셋이 이제 세 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첫 번째 데이터 저장소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액티비티를 수행하고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다른 처리, 다른 링크드 서비스에서 가져온 것과 액티비티를 같이 한 다음에 결과셋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셋을 다시 또 다른 데이터셋과 합해서 액티비티 한 다음에 만들어내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이제 좀 보기 쉽게 그래픽으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여기 중요한 이제 이걸 빼먹고 갈 뻔했네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건데요. 저장소 중에 이 Azure Data Factory는 말에서도 보듯이 Azure에서 제공하는 그냥 서비스예요. 애저상에서 제공된 서비스니까 로컬에 뭔가 플랫폼을 설치하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형태의 클라우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프렘에 있는 사람들이 온프렘에 있던 IT 프로나 개발자가 무조건 기존에 있던 걸 다 그만둔 상태로 클라우드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규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 2B로 사용할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로 충분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존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쓸 수 있어야죠. 이미 자산도 투자했고 내가 서버도 빵빵한 걸로 구매를 했고 중요한 고객 데이터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 써야죠. 예. 그래서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소스도 저희가 뭐 SQL 서버나 다른 오라클이나 다른 것들도 연계해가지고 클라우드의 Azure 팩토리에서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커넥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뭐 데이터 매니지먼트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온프렘에 설치를 하고 얘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물론 보안이라든가 권한 그런 과정들은 다 거치고 연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샘플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녹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지금 데이터셋에 대한 거고 이 가운데 있는 큰 박스 요거 자체가 이제 액티비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공이 된다라는 거죠. UI상으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정보가 성공 실패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들 클릭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디테일하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도록 웹상에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로 하는 거 아니고 그냥 웹 브라우저에서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크롬만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활용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활용 시나리오를 나타내주고 있는 사진은 이거는 이제 오아후 섬에 있는 그런 예 오아후 섬에 있는 치즈케이크 팩토리입니다. 예. 사진이 잘 보여.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닌데 재밌어서 보시면은 둘째 표정이 좀 압권이거든요. 둘째의 그 참 둘째 표정은 첫째와 막내는 너무 좋아하는데. 둘째가 참 괴롭게 지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진이 참 재밌게 제가 둘째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게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집어넣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모르는 패밀리입니다. 예, 아는 패밀리는 아니고요. 먼저 여기에서 제가 보여드릴 게 방금 본 게 이제 스냅샷 사진이었고요. 이게 이제 웹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애저 포탈 내 로그인을 한 모습이고요. 이게 너무 뒤에 흐려가지고 초점이 안 맞아서 좀 눈 아프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워크플로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앞 세션에서 설명했던 그 워크플로우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지고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데 지금은 뭐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걸 위해서 JSON 파일을 좀 데피니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 안에 얘가 이름이 뭐고 소스가 뭐고 그 다음에 뭐 커넥션을 어떻게 맺을 거고 스토리지는 뭐고 이런 것들을 JSON 안에 그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내가 원하는 걸로 리플레이스를 해줘서 배포를 해주면 그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만들어지는 거는 예, 조금 이따가 다시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 온 김에 여기 보시면은 요 UI가 마치 비디오를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비디오를 이용해가지고 한 게 아니냐라고 해서 이 안에서 웹상에서 이걸 다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들었는지 보기 쉽게 가공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 상당히 좀 유연하고 예쁘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시나리오를 계속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이 하나 시나리오를 확인하시면은 비즈니스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이 데이터를 갖다 쓸 수 있는 거, 이 아이디어는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에서 아, 뭐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는 올라갈 건데 기존에 있는 온프레미스 어떻게 하겠다, 또는 아예 다 클라우드상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계해서 쓰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아이디어를 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저 데이터 팩토리 탑 사용 사례, 얘는 이미 GA가 됐고요. 그래서 GA는 General Availability라고 부릅니다. 가끔 물어보셔가지고 서비스가 정식으로 릴리즈 돼서 정상적으로 돈을 받고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사를 보면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쓸 수 있습니다. 뭐 산업군은 솔직히 뭐 어디나 다 쓸 수 있죠. 그렇죠? 아, 시나리오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쓰는 거지. 그래서 소매업이나 온라인 금융, 뭐 IoT, 제조 쪽, 또는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사용자와 제품 프로파일링, 요게 오늘 계속 나올 얘기고요. 요 단계에서 이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마케팅 캠페인 분석. 그러니까 그겁니다. 일부 데이터는 RDB에 있고 나머지는 비정형 데이터나 반정형 데이터인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위주로 써 있는 거고, 아니면 정형 데이터가 없더라도 비정형이나 아니면 반정형만 가지고 뭔가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들, 그리고 뭐 고객 감성 분석, 센티멘트, 저희가 분석 어널리틱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에저 데이터 팩토리 안에서는 얘기 자체가 뭔가 컴퓨팅을 해서 뭔가를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얘는 다른 애들을 가져다가 워크플로우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정말 만들어내면 무궁무진합니다. 이 감성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예방 정비라든가 개인화된 레코멘데이션 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델링이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Azure ML이라고 하는 그 머신러닝 고급 분석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Azure ML이라는 고급 분석에서 모델링을 해서 API로 쉽게 배포를 해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API에 들어가는 패러미터만 넘겨주도록 여기서 세팅을 해놓으면은 그 데이터셋에서 데이터 패러미터가 넘어간 다음에 API에서 그 결과를 다시 반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 운영해서 바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각각 여러분들도 다 인더스트리가 틀리실 테니까. 월드와이드하게는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해서 뭐 월드와이드의 가장 큰 레코드 중에 하나인 곳에서도 이미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거든요. 개발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 분석 단계로 넘어가서 게임 로그 분석. 요거는 참고로 그 GitHub라는 곳에 샘플 파일로도 이미 배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 Azure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요 샘플 관련된 간략한 설명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게임하는 디바이스가 상당히 다양하죠, 요즘에는. 게임은 하나지만 디바이스는 다양합니다. 콘솔 게임으로도 즐기고, 핸드헬드, 내가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태블릿 같은 데서 즐기기도 하고, PC에서 즐기기도 하죠. 하지만 동일하게 걔네들 모두 로그를 남긴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판매하는 쪽에서 당연히 로그를 남겨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뭔가 영업에 도움이 되도록, 아니면은 고객이 원하는 기능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데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치에서 게임 로그가 남아오면은 걔가 이제 스토리지에 쌓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유저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건 정형화된 RDBMS인 거죠. 사용자가 자기 아이디하고 개인정보 자기 스스로 직접 입력해가지고 가입한 경우입니다. 그렇죠?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니면 몇 년생인지 몇 월생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뭐 개인의 동의 하에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걸 연계해가지고 뭔가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거가 있기 전에 마케팅을 했어요. 마케팅 부서에서 뭐 온라인 마케팅을 하던 오프라인 마케팅을 한 건 뭔가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거죠. 신규 가입자가 얼마가 나왔고, 그렇게 해서 가입된 사람들은 실제로 아이템 구매를 뭐 얼마나 했고, 어느 곳에 가가지고 많이 플레이를 했고, 몇 명의 사용자와 접촉을 했고, 처음에 접속을 했다가 몇 분 만에 빠져나가고, 그리고 다시 들어온 건 몇 분 만이고,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없어서 분석을 못 하는 거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케팅의 캠페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라는 거죠. 경영진이면 당연히 궁금해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그래야 그 부분에 타겟해가지고 뭔가 돈을 더 쏟아 부을 테니까요. 그쵸? 그래서 게임 사용 로그를 보면 이게 예제입니다. 게임 사용 로그를 보면은, 보시면은, 여기에 뭐 날짜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IP 정보,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되면 IP가 항상 남게 돼 있죠. IP 정보, 그리고 나머지 원하는 형태의 몇 가지를 조금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문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업체에서는 하루에 수십 테라바이트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쌓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들을 하고, 실제 사용자 테이블, 아까 말씀드렸던 사용자의 퍼스트 네임과 라스트 네임, 그리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런 것들 정보를 가지고 두 개를 이용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지역별로 신규 사용자 활동 현황을 주 단위로 분석을 해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큰 컨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가 어느 나라의 어느 주에서 나왔는지, 접속을 했는지에 대한 거겠죠. 그리고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뭐 아이템을 구매를 했는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예, 프로모션을 할 수 있겠죠. 활동을 더 촉발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게 이제 실제부터 이제부터 Azure Data Factory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는 그런 화면입니다. 이게 실제 그 안에서 오래 걸리는 단계가 있어서 우선은 스크린샷으로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선은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화면을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같은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먼저 UI상에서는 아까 보셨죠? 예, 아까 그게 Azure 포탈이거든요. Azure 포탈인데 포탈에서 새로운 ADF, Azure Data Factory라는 거를 생성을 해줍니다. 생성을 해주려고 하면은 리소스 그룹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리소스 그룹 안에 그리고 스토리지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져 있으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로깅을 남기고 처리하는 과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상태가 되면 데이터 팩토리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만들 때 UI에서 하는 게 뭐 가끔 하나 만든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파워쉘 스크립트가 항상 제공이 되고 있고요. 내 PC에서 파워쉘 스크립트를 이용하면은 파워쉘 콘솔 창 안에서 Azure 커넥션 맺고요. 물론 내가 아이디하고 이걸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인증 거치면은 콘솔 창 안에서 Azure에 있는 그런 명령들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New Azure Data Factory라는 그런 명령을 커맨드릿을 이용해가지고 네임은 ADF의 네임은 뭘로 할지, 로케이션은 어디로 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자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이걸 만들어 놓으면은 이 값만 바꿔가지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소스하고 계산 리소스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든 데이터 팩토리는 이렇게 빈 그냥 꽉을 하나 캔버스 같은 걸 만든 거예요. 거기에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의 워크플로우를 딱 집어넣는 거죠. 이 데이터, 어느 데이터를 가지고 어느 컴퓨트 연산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 소스를 선정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소스는 아까 말씀드렸죠. 온프렘에 있는 데이터 소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둡에 배포된 그런 HD 인사이트 같은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EAS 안에다가 내가 설치한 오라클 같은 그런 데이터 소스가 될 수도 있고, 이미 뭐 CSV나 웹로그처럼 블랍 스토리지에 떨어져 있는 이런 블랍 스토리지가 하나의 소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하나의 소스를 다 이제 만들어 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 줘야 되고요. 매직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것까지 매직은 없고요. 그걸 만들어 줘야 되고 데이터 소스하고 어느 리소스가 계산을 할 건지까지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저게. 이게 이제 UI하고 유사하게 그려놓은 화면이고요. 기존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화면인데 백단에 보시면은 여기 온프렘에 있는 SQL 서버가 있습니다. 이 SQL 서버에는 신규 사용자 데이터가 RDB 형태로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웹로그 파일은 이렇게 블랍 스토리지라는 곳에 따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HD 인사이트라고 하는 하둡 클러스터가 따로 인스턴스가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앞에 수행했던 그런 것들을 명령을 수행을 하게 되면 실제 이 데이터 팩토리 안에는 new user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셋 하나가 들어오게 됩니다. 얘는 실제로 이 안으로 데이터를 옮겨와가지고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뷰입니다. 예, 이 밑에서 열어준 곳에 대한 뷰에 대한 거고, 실제 처리를 해서 내가 다른 곳으로 저장을 할 때, 그때만 이제 데이터로 실제 가져와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뷰 형태로 뉴 유저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 사용량 관련해가지고는 블록 스토리지에 있는 것을 제가 게임 유세지라는 형태로 링크드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만들고 싶어 하는 데이터셋은 요겁니다. 예. 만들고 싶어 하는 데이터셋은 마지막에 이제,다가 내가 원하는 형태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이제 시각화해서 다른 애들이 볼 수 있는 겁니다. 중간에 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보시면은 이제 이러한 액티비티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엮어서 하나의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데이터 팩토리 안에는 여러 개 파이프라인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작업들을, 액티비티를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new user라는 것을 가지고 실제로 카피를 합니다. new user를 block storage라는 곳으로 카피를 해서 그 new user만 뽑아서 뭔가 처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이지만 저장은 여기 스토리지에 된다라는 거죠. block storage 데이터가 저장이 될 거고요. block storage는 가격이 정말 쌉니다. 그래서 막 처리를 한 다음에 그냥 중간 데이터셋 같은 거를 그냥 막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때려 넣는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막 넣으면 돼요. 그냥. 예.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에서는 지금 웹로그 데이터가 있는데, 요 웹로그 데이터에 사용자가 접속한 이제 정보가 들어있겠죠. 정보가 들어있는데 IP 정보가 들어있어요. IP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화처럼 취급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IP가 어느 곳인지 모르게 하라라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매스크 기능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액티비티 안에서는 요 게임 유세지에서 나온 유저 IP에 대해서 뒷자리 몇 개를 매스킹 처리해가지고, 아, 이게 정확하게 어느 IP인지 모르게 하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지오 딕셔너리라고 해서, 어느 주, 뭐, 어느 나라에, 그 다음에 주 밑에 뭐 도시명이 있고, 이런 행정구역상의 정보들이 쭉 나눠져 있는, 뭐 위도 경도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지오 딕셔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게임 로그에 수집된 데이터를 이 지오 딕셔너리와 연계해 가지고 이 사용자가 실제로 어떻게 보면 IP를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걸로 변형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인지할 수 있는 주나 이런 형태로 다시 박아 넣는 거죠. 그래서 그 데이터는 지오코드 된 데이터를 이렇게 처리를 해서 결과적으로 한 세트의 데이터 세트를 다시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new user라는 데이터 세트 가지고 있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이거를 enrich한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영어로는 보강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데이터를 기존에 받은 걸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이미 좀 의미 있는 데이터들과 섞어가지고 비즈니스에 쓸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드는 거죠. 만드는 과정 두 개를 가지고 다시 조인과 어그리게이션 등을 해서 결과적으로 원하는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내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데이터셋은 여기다 집어넣는 그런 작업을 해주는 파이프라인이 또 하나가 이렇게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총 여기서는 세 개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져 있고요. 연산을 위해서는 SQL 서버가 쓰였고, 스토리지가 쓰였고, 그 다음에 HD Insight라고 하는 하둡이 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데이터는 Azure Blob Storage에 저장을 했는데, 얘는 뭐 꼭 여기 있지 않고 내가 원할 경우에는 다른 Azure상에 있는 SQL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데 저장을 해서 쉽게 뽑아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죠. 아니면 또 하나 옵션은 이 마지막 결과 세트는 내가 온프레임에 있는 SQL 서버에다가 저장하도록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양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가지고 내가 온프레임과 클라우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보기도 저도 눈이 아프네요. 예, JSON 타입의 파일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미 템플릿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템플릿이 제공돼 가지고 이 템플릿을 통해서 원하는 값들만 수정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피하는 내용 있죠? 요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요 테이블에서 new user라는 것을 카피해서 새로운 블록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셋으로 만들어 넣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카피하는 그런 작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거죠. 요거는 온프레임에 있는 SQL 서버의 사용자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복사하는 아까 그 단계에 있었죠. 백단에는 나중에는 이게 다 UI 형태로 변경이 더 발전이 될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조금 더 활용적인 면에서 좋아질 것 같고요. 지금은 어쨌든 JSON이라고 하는 이런 타입은 내가 확인을 하고 내가 원하는 프로퍼티는 내가 수작업으로 뭐 노트패드를 열어서 수정할 수도 있고 수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클라우드로 복사하는 과정을 내가 정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산하는 과정이 있었습니까? HD 인사이트에서 연산을 하려면은 우리가 맵리드스나 아니면 피그나 아니면 하이브나 아니면 뭐 아까 보셨듯이 C샵을 통해 가지고 뭔가 따로 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피그 스크립트를 바로 쓸 수 있도록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에이저 데이터 팩토리 안에서 이걸 입력을 하는 건데 뭐 타입이 피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그 타입 안에 들어가는 여기에 스크립트를 적어주면 요 연산에 의해서 결국 아까 얘기했던 그 매스킹 작업, 예, 그런 지오코딩하고 조인하는 작업, 어그리게이션 하는 작업,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나게 되는 거죠. 예, 매스킹과 지오코딩 하는 과정을 피그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완료된 거는 여기서 이제 Azure SQL DB라는 걸 미리 만들어 놓게 되면 뭐 제스처넷이니까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 Azure SQL DB로 만들어 놓으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보셨던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테이블과 파이프라인을 정의할 때는 아까 그냥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셨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결국에는 걔도 JSON으로 하나하나 테이블, 파이프라인, 액티비티, 소스는 뭐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수행할 거고 슬라이서는 뭘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을 다 정의를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화면을 띄워놓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하고 파이프라인 정의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개발하셨던 분들은 JSON 파일 보면은 아 요게 요 내용이구나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수행할 때는 ADF 엔진에서 얘가 알아서 파싱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앞부분 만들어진 거는 어쨌든 배포음이 시작을 하게 되면 실제로 테이블이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테이블 배포하고 파이프라인도 배포하고 파이프라인이 시작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작업이 지속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데이터셋 슬라이스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Azure Data Factory 처리할 때 좀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 데이터셋을 하나를 딱 올렸는데 내가 데이터셋 하나를 사이즈가 뭐 수백 기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큰 데이터 물론 하두분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래서 위클리나 아니면 뭐 먼슬리나 아니면 쿼터리나 아니면 하프로 내가 뭔가 돌리고 싶을 때 애저에서 그 데이터들을 다 올려놓고 한꺼번에 돌릴 수 있거든요. 예, 돌릴 수 있는데 얘는 그 처리할 수 있는 단위를 좀 잘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슬라이스라는 개념을 두어가지고 슬라이스를 처리하다가 실패하면 그 슬라이스만 다시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의 처리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하나의 액티비티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액티비티에서 수행할 때 보면 액티비티가 얼마마다 수행하라라는 것도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데일리로 하루에 한 번 수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닛 단위까지 내려갈 수 있고요. 아래 것을 보시면은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는데 실제 슬라이스 정의, 스타트 타임과 엔드 타임입니다. 결국에는 슬라이스 정의를 아월리로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2시부터 1시, 1시부터 2시, 2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구분이 되어 있고 액티비티가 수행할 때 1시간 단위로 수행을 하게 하는 거죠. 1시간 단위로 수행을 하는데 액티비티 하나에서 저 세 개를 다 돌리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액티비티를 쪼갤 수가 있어요. 액티비티를 세 개로 쪼개가지고 세 개가 병렬로 이제 처리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뭐 앞에 게 꼭 처리되고 뒤에 게 처리돼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는 애라고 하면은 세 개를 동시에 처리하게 해서 병렬 처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시간상으로 많이 세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증분 데이터 생산이라고 하는 뭐 앞에 것과 연장선상에서 보시면은 게임 사용량과 지오코디드 게임 유세지 그리고 지오코드 딕셔너리라는 세 개가 있는데 실제 게임은 아울리고 나머지는 데일리로 슬라이스라는 것을 정의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처리를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지오코드 딕셔너리 쪽에서 내가 특정 요일자 하루치가 되겠죠. 하루치 데이터에 대해서 뭔가 변경이 일어나서 다시 적용을 해야 된다면 고 액티비티만 따로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수행하면 수행된 것만 다시 결과셋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와 관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되는 거고요.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실패한 것 딥다이브 드릴다운해서 들어가서 오류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보는 게 가능합니다. 뭐 아까 간단하게 데모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내용은 아까 것과 연장선상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걸 만들기 위해서 애저 구독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애저 경험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아서 애저 서브스크립션이라는 게 먼저 있어야 되고요. 그 무료 사용권이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azure-microsoft.com 접속하시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정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작업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예, 왼쪽에 보시면은 우선은 메인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애저 포탈이거든요. 애저 포탈에서 내가 관리하는 리소스 그룹이나 모든 리소스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하려는 것은 이제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거죠. 애저 데이터 팩토리라는 쪽에 들어가 보면은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고 이것들을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아까 보셨던 것들과 이제 연동돼서 같이 나오게 되거든요. 제가 하나의 Azure Data Factory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 이렇게 몇 개의 데이터 집합과 파이프라인과 연결된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미 배포가 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 집합 그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것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다시 그거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JSON이라는 걸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이 JSON이 수행돼서 이게 하나가 생성이 된 겁니다. 예.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연결된 서비스 먼저 만들었다고 했죠. 연결된 서비스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HD 인사이트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스토리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zure SQL DB라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링크드 서비스를 통해서 HD 인사이트를 만들게 되면 장점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제가 여기 하나하나를 저희가 블레이드라고 부릅니다. 블레이드는 뭐 열었다 닫았다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요. 내가 여기에서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형태의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뭐 위에 있는 UI를 사용을 하시면 뭐 잠금 기능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 정렬 기능이라든가 이런 걸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도록 해놓으면은 보통은 조금만 더 키워도 되겠네요. 이렇게 조금만 더 키워서 예, 내가 원하는 소스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이걸 좀 더 올려서 하겠습니다. 자동 정렬을 하게 되면은 얘가 그 ETL, SSIS 있는 것과 유사하게 좀 내가 원치 않는 형태로 자동 정렬이 되니까 사람이 보기에 좀 편하게 하려면 결국 시각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 소스를 가지고 요 처리를 하는 거고 만들어진 결과를 여기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장된 걸 다시 불러와서 처리를 할 때 하나의 다른 데이터셋을 또 가져와서 같이 비교해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처리를 하시고 만들어진 것을 다시 또 저장을 하는 거죠. 패턴이 이제 딱 보이시죠? 예. 아까 보셨던 그림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되는 데이터 소스를 주어주면은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하나의 레코드 셋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레코드 셋을 가지고 저희가 뭐 블랍에 있건 어디에 있건 하면 BI 쪽 하시는 분들은 갖다 써라고 하면은 알아서 이쁜 대시보드나 이런 걸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UI에서 이제 만들어진 걸 보신 거고요. 실제로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로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쪽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예. 여기 데이터 저장소 뭐 새 계산, 새 데이터 집합 이런 것들이 있죠. 자살 명령 클릭하기만 하면은 여기 새 데이터 게이트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를 클릭을 하시면 이게 새 게이트웨이를 만들 수 있도록 창이 뜨거든요. 이게 이제 온프렘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온프렘에 있는 SQL 서버나 뭐 오라클이나 다른 거 연동해서 Azure 데이터 팩토리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역할도 여기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닫도록 하고 다른 옵션들을 지금 보여드리려 들어왔거든요. 게이트웨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데이터 저장소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많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죠. 앞에 Azure 붙은 거는 다 클라우드 상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근데 Azure 이 블랍 스토리지라고 하는 스토리지, 그리고 SQL 서버, 그리고 Azure SQL 이건 DW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Azure Document DB라고 하는 영역도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SQL 서버나 온프렘에 있는 뭐 SQL 서버나 오라클 또는 파일 시스템 또는 DB2 같은 것들까지 데이터 저장소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연산할 때는 주문형 HD 인사이트 클러스터, HD 인사이트 클러스터, Azure ML 배치 처리, 여기 아까 얘기했던 그 뭐 제품 추천이라든가 다른 알고리즘을 이용한 것들을 이용할 때 얘를 지정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은 HD 인사이트가 이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냥 HD 인사이트 클러스터가 있고 주문형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을 갖다 쓸 수 있는 거고요. 주문형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워크플로우 상에서 내가 직접 이 워크플로우까지 왔을 때 요 액티비티에서 하둡을 만들어 라고 이제 주문을 하는 겁니다. 요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게 장점이 뭐냐면 Azure 상에 돌아가는 HD 인사이트가 비용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비싸요. 다른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물론 온프렘에 구축하고 뭐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운영 비용이나 이런 디플로이 시간도 짧고 장점이 있지만 Azure에 있는 것들 중에서는 비용 자체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계속 켜놓게 되면은 비용이 과금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업을 수행할 때 내가 얘가 배치 작업인데 월배치다 라고 하면은 한 번 월배치를 돌릴 때 이 주문형 HD 인사이트 클러스터를 딱 이 안에다가 구성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요게 수행될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아래 부분에 이제 초안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드래프트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샘플 JSON이 포함되게 됩니다. 요 JSON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좀 수정을 해서 이름은 뭘로 할 거고 노드는 몇 개로 할 거고 이런 것들이죠. 결과치가 나온 것은 어느 컨테이너에 저장할 거고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타임을 지정해서 연산을 내가 1시간 동안 연산이 없으면 자동으로 삭제해 이런 기능까지 같이 포함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아까 배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를 입력을 해서 변경을 한 다음에 배포를 하시면은 그게 바로 저장이 되어서 아까 그 파이프라인 보였던 요게 먼저 나타나겠죠. 예, 여기에 계산 연결된 서버에 먼저 이런 식으로 등록된 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등록된 걸 하나 클릭해 보면 이런 형태로 이미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돌려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JSON에 대한 것은 처음에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이거를 일일이 다 매번 할 때마다 하지 않고 배치로 돌린다라고 생각하면은 처음에 투입되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계산까지 보여드렸고 데이터 집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 집합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보여드렸고,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 파이프라인 초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얘도 역시 이 안에서 액티비티를, 파이프라인에 실제로 어떤 액티비티를 할 거냐를 정의하는 영역이거든요. 어느 데이터를, 데이터셋을 가지고 아웃풋은 어떤 데이터셋을 만들 거고 그 사이에 뭘 할 거냐거든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그 스크립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또는 C#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안에서 C# 형태로 배포되어 있는 그런 스크립트들도 이 안에서 호출해서 쓸 수 있습니다. 예. C# 뭐 DLL 파일 같은 거를 로드 해가지고 여기서 임포트 해가지고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프로세싱 처리하는 것을 이 액티비티 안에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보인다. 지금 편집한 내용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지금 진행한 거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객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샘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계정에서 들어가서 ADF 만들면 얘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얘가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배포가 돼야 되거든요. 방금 같은 샘플을 보려면은 이 프로파일링 정보가 사용하는 스토리지 계정하고 SQL 서버, Azure SQL 서버 계정하고 이런 것들이 미리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포를 하려고 클릭을 했을 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제 오른쪽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그게 이제 배포가 쫙 되면서 안에 딱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 HD 인사이트 온디맨드형으로 만드는 거, 이거는 HD 인사이트는 저도 배포를 해봤는데 시간이 한 노드가 한 두 개 정도 했을 때 한 2,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해보신 분 말에 의하면은 한 100개 노드 프로비저닝 하는데도 한 3, 40분 안에 끝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드 수가, 클러스터 노드가 많다고 해서 그게 리니어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요. 병렬로 프로비저닝 되고 그 안에서 이제 컴퓨팅과 연계하는 작업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은 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 스크립트에서 노드를 어쨌든 컴퓨터 노드를 한 개든 두 개든 지정을 한 다음에 같이 플레이를 했을 때, 수행을 했을 때 그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파이프라인에 있는 그 액티비티에서는 그 프로비전이 되는 시간까지 여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감안하셔가지고 스크립트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들은 제가 뭐 Azure Blob Storage에 있는 거를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뭐 Azure Storage Explorer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스토리지 안에, 그 스토리지 안에 내가 원하는 형태의 파일들이 만들어졌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툴은 무료로 제공되는 거여서 뭐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예, Azure Storage Explorer라고 하는 툴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건 우선 다 보여드렸고요. 물론 UI에서 한 작업들은 다 파워쉘이나 C# 코드를 이용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좀 뭔가 아이디어나 이런 걸 좀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열심히 설명은 드렸는데 아직은 근데 클라우드상에 뭔가 없다면,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만들어진 플랫폼이기 때문에 뭔가 확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클라우드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하게 되실 때 한 번 더 찾아보게 되시면은 또 샘플 한번 돌려보시면은 훨씬 더 빠르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Azure Data Factory는 치즈케이크 팩토리는 아니고 Azure Data Factory라는 것은 실제 분석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녀석이고요. 공장 안에 이제 분석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동을 제공하는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온프렘에 있는 것을 클라우드로 올리건 아니면 최종 데이터를 밑으로 내리건 어느 경우에든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막연하거든요. 처음에 봤을 때 이거를 온프레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올려야 되지?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그때 이제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데, 뭐 쓰시던 분들은 아까 보셨던 뭐 애저 블록 스토리지나 아니면 애저 카피라든가 아니면 파워쉘에서 그냥 올린다든가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UI상으로도 어쨌든 딱 보이니까 직관적이고 하이브리드 이동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니터링과 관리 차원에서는 실제 하나가 돌다가 실패가 나거나 했을 때 UI상에서 직관적으로 딱 보여주기 때문에 걔가 클리어하게 내가 아 어느 단계에서 어느 슬라이스에서 실패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실패한 슬라이서만 다시 리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로직도 저희가 팔리시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세 가지 기능을 제공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zure Data Factory가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